네, 추석 잘 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일생 동안 고난이 떠나지 않았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간증을 주셨기에 오늘 다시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듣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생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붙들어 주신 귀한 간증이 소중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이게 시편 18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신 분도 잘 알겠지만은 왜 시편 18편이 여기 다시 들어왔을까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무엘하는 역사서 아닙니까? 왜 역사의 기록 가운데 이 시편이 하나 느닷없이 끼어들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전체는 역사적 기록이 되었건 그게 시편이건 잠언이건 그게 또 무슨 복음서이건 간에 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역사도 인간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를 서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나 감동이 어떻게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역사서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그 감격과 감동과 간증이 노래가 되어서 시가 되어서 이렇게 중간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성경만의 독특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오늘 이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는 이 노래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나?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를 썼나? 그 시편들은 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노래 부르는 노래가 되었나?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을 주셨고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라고 함으로써 이 시가 쓰여진 시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만은 사울의 손에서 직접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왕정 초기를 뜻한다고 되게 봐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또 주변에 무슨 암몬, 모압 이런 여러 나라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도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모든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는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아뢴다는 건 기도 아닙니까? 노래의 말씀이란 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8편에 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은 시편 18편에서는 표제어가 되어 있어요. 표제어. 그 다음부터가 1절로 기록이 된 것이죠. 자,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뭐 시편을 많이 읽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그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뭐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사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발견하는 그의 신앙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단념하거나 별 기대 안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영이신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건 뭐 다 거짓말인데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그는 내 눈에 보이는 망대, 반석, 구원의 뿔, 피난처, 요새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바위 하나만 보고 돌이네, 그냥 돌일 뿐이네 하고 지나쳤다면 아무것도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않는 저 바위를 볼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향해서 그 바위를 보란 듯이 펼쳐놓은 것으로 느낀다면 그는 그 바위를 통해서도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시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하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을 자각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죠. 나의 망대이신 하나님 하고 망대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식했다면은 그는 그의 소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하고 그 뿔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했다면은 그의 구원은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구원이 되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끊임없이 시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 감동도 없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냥 답답한 종교생활로 일관할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예? 비록 태풍 속에서지만은 하나님의 그 위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사람은 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어떤 주변의 상황이 있더라도 무덤덤하고 나한테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는 그야말로 메말라가는 종교인 생활을 하고 말겠죠. 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그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슨 나쁜 짓을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무슨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우리처럼 늘 일상 가운데를 살았던 사람이고 늘 위협과 협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을 늘 걸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되는 놀라운 느낌을 가졌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쌓였고,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시편이 되고 노래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뭐 여기 앉아서만 예배드릴 때만, 무슨 성경을 읽을 때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건 간에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시나, 어떻게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나,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 한번 그 약속을 읽어볼까요? 58장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내가 부르면 나는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읽는다면 정말 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다, 아니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심지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한번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뜻을 따라 구하면 그러면 이루리라. 이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신앙은 공허하고 신앙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개념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결국은 뭐 유배되고 평생 그도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기도야말로 어떤 능력을 가져 있는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네 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 이미 얻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은 여기까지 자란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담대합니다. 신앙은 용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해진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에게 구한 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얻은 줄을 또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눈앞에 지금 당장은 펼쳐지지 않았지만, 그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요. 뭐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를 이렇게 다닙니까? 얼마나 왕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이죠. 자, 5절 이하.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우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의 또 현실이에요. 우리가 담대해졌고, 어쩌면 담대해졌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이런 건 뭐 그냥 죽음이 바로 내 목전에 왔다는 뜻이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은 뭐 응답이 있다면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가 구원의 날에 부르는 이 노래를 들어보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꼭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에만 응답하셔야 되나? 이런 질문이 들 만큼 그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 뭐 상하를 쭉 봤지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지 않았어요. 언제 그가 편한 날이 있습니까? 따라서 그는 마치 그가 구원의 날이라고 부른 이 노래야말로 환난과 환난의 이렇게 쉼표? 환난과 환난 사이에 잠시 호흡을 고르는 시간? 어쩌면 그는 그런 시간에 이런 노래를, 시를 지었겠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기 잠깐 그 휴식 시간, 잠깐의 맛이 포즈와 같은 쉼표와 같은 시간, 그것들이 그에게는 구원의 시간들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사망의 물결과도 같고 음부의 권세가 늘 목전에 와 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 사망의 덫이 내게 가까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런 환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 환난 가운데서 기도했다. 어쩌면 그는 뭐 동굴에서 숨을 죽여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침묵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답답한 나머지 아무도 없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산을 향하여 메아리가 되듯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가 침묵으로 기도했건 부르짖어 기도했건 그의 기도가 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지금 당장 뭐 현실이 안 되더라도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들으시기 때문에. 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이 다윗은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뭐 오히려 부족할 만큼 더 많은 고난이 있죠. 우리가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 박해를 겪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 예수님이 오죽한 팔복에서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고난과 박해로부터 면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선지자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내가 너 박해를 각오하고 가야 된다. 그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정말 답답하게도 이게 처음부터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 예레미야서 1장 19절 한번 보시기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1장에 바로 이 말이 시작해. 넌 앞으로 맞는단 말이야. 두들겨 맞을 텐데 그래도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는 못한다. 이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아니 뭐 꼭 맞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저는 이기는 것도 귀찮고요. 나는 안 맞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아니 왜 맞고 이겨야 됩니까? 안 싸우면 좋겠고 안 맞으면 좋겠고 그런데 맞아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리가 맞아야 하나님 일을 하신대요. 뭐 그런 고약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불의를 드러내시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불의가 드러나게 해야 합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야,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이고 전형적인 구원의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일단 부름을 받았으니 어쩌겠어요. 편할 생각은 접어야죠. 어려움은 뭐 피할 수 없다. 죽는 날까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없다는 걸 각오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맨날 뭐 안 어렵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어려움은 뭐 파도처럼 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어려움 사이에 잠깐 쉼이 있을 뿐이지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 다른 파도가 덮칠 것이고 그게 무슨 뭐 마치 스월의 덫과도 같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는가 보구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죠. 그죠? 안 그러면 뭐 쉽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뭐 그냥 뭐 하나님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때도 한 가지 분명한 믿음,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심쩍게 의심하면서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한에서 우리가 5장 4절을 한번 들겠습니다. 5장 4절. 이게 요한이 늙음하게 이게 다 깨닫고 나서 쓴 거란 말이에요. 자, 사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미 이기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참 이렇게 뭐 기도를 할 때 참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도만 해주고 싶어요. 꽃길을 걷게 하소서. 평생 비 한 번 안 맞고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또 코로나 다음에 뭐가 올 게 또 분명하고 뭐 이렇게 뭐 저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 또 뭐가 또 무슨 전쟁이 있을 게 분명한데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그런 사태를 맞아야지 그렇게 넋놓고 있다가 그런 게 왔다고 그냥 벌벌 떨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듣기 싫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접는단 말이에요. 여기 소망을 자꾸 두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도움으로 삼지 말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이 땅을 구해야 하고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뜻이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삶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삶으로 내어드리겠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게 여러분 뜻대로 사는 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처음에는 좀 들어주시는 듯 하더니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점점 소원해지거나 거리가 생기거나 하지 마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셔서 늘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기를 결단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도록 초청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와, 다윗 고생 많이 했네. 여러분, 저만큼 저희들이 누중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윗만큼 고난을 겪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 누구도 다윗의 반의 반도 고난 못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지금 뭐 부르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잘 된 게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전에는 뭐 그는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제자지만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뭐가 잘 됐습니까? 늘 도망다니고 늘 쫓겨다니고 늘 매맞고 우리는 뭐 이게 신약 성경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 얘기를 그냥 뭐 하루에도 다 읽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겪었던 한번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나마 그려보고 따라간다면 어떻겠어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저는 이거 읽으면 참 억울해서 복통이 터질 것 같은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인데 그가 빌립보에서 그 자꾸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바람에 여종이 이제 그걸 못하게 되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럼 억울하게 맞은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바울이 억울하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6장 25절 26절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거 여러분 읽으면 믿어집니까?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 억울하게 맞았어요. 정말 얼마나 그 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한 번도 저항 없이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저항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러나 그 복음이 전해지다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누구야 저 들어온 두 사람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밤에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다 나왔어요. 간수가 놀래가지고 간수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예? 바울의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더니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는 결국 그 간수가 집에 데려가서 자기 가족들하고 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매를 맞고도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고 매를 맞고도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또한 사울과 다윗과 마찬가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름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한 방법으로 갚으면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받아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면 억울하게 당한 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억울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나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투자한 게 몇 개는 망했는데 이건 잘 됐습니다 이런 거는 간증도 아니에요. 어디서 간증이라고 듣지도 마세요. 자, 8절부터 13절까지예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르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브리즘에 그냥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미 출애굽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하나님의 얘기를 그는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미 일어났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갔는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사곡사곡 쌓여 있으면은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내재화, 내면화, 우리의 안에서 현재화되어서 우리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게 신앙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그런 걸 못 느껴져.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갈구와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예수 사건, 믿음 사건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가 부르짖을 뿐인데 땅이 진동하고 마치 하늘이 요동치는 것과 같은 걸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대지진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얼마나 이 땅이 흔들리고 이 기초가 흔들리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경험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 사건이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사건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로부터 한참 떨어져서 한 번도 그 사건 현장과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무슨 진흙밭에 빠지고 개펄에 빠져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임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나갔던 썰물이 다시 밀물이 되어 들어와서 우리가 차근차근 그 개펄에 떠있는 배가 처박힌 배가 떠오르듯이 우리 인생이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개펄을 빠져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요 간증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 근데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는 찬양했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인데 아 갑자기 그냥 물이 그냥 밀물이 슬금슬금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도저히 그 개펄에 빠진 배는 못 빼냅니다. 인간이 그 기준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물이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면 그 처박혀 있던 배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빠지는 물이 스며드는 배가 아니라 물만 스며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세상 위를 유유히 떠가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가 터지는 것이죠. 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또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걸 부르는 거죠. 예, 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 여러분 이런 그냥 찬양하고 노래했을 뿐인데 갑자기 우레소리가 나면은 그게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는 거로 더 했어요. 번개 소리가, 번개가 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불 화살을 쏘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누가 나를 두렵게 하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평안하다. 나는 오히려 안연하다. 왜 이런 우레소리를 듣고 이런 번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단순한 우레일 뿐인데, 아니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태풍이 오면 뭐 우레소리도 나고 번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늘 자각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덕을 내가 간증하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는 것, 그게 진정한 간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려우면 그러면 누가 두려워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천둥치고 번개가 치면 누가 두려워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이 두려워야 되지 죄 없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자라든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런 것들에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니에요. 출렁출렁하게 만들어서 그냥 늘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에? 그 호흡, 코에 있는 호흡이 끊어지면 묻어버릴 인간을 누구를 두려워하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시편 우리가 29편 3절 4절 하나 들고 지나가겠습니다. 29편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얼마나 큰 바람 소리가 나고 우레 소리가 나더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부러지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게 성전 지은 목재 아닙니까? 가장 단단한 나무요, 가장 위엄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꺾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두렵습니까? 이 나무가 꺾어지는 것을 볼 때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그냥 인간의 장난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게 모세시대건 다윗시대건 지금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우리의 힘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는 어떤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구원은 위에서 와야 합니다. 위에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쩌지 못할 때 우리는 사방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위를 보는 버릇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만 도움이 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방을 둘러보면서 어디에서 나의 도움이 있나,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나를 갈망하겠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에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공생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이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간증하는 입술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간증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나보다 다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전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그런 걸 믿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준비는 하죠. 물맷돌 5개 준비하고 물맷돌 5개를 던질 때 얼마나 정확히 맞출 수 있는가 수없이 연습했겠지만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뭐 어른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숭이는 꼭 나무에서 떨어지더라. 나무 타는 재주가 많으니까 늘 나무에서 놀다가 나무에서 떨어지겠죠. 예.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서 죽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예 물에 안 들어가겠지만 그게 늘 자기가 잘하는 전공 과목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점점 익숙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점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는 결국 넘어지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강한 원수를 곁에 두시고 항상 우리보다도 강력한 대적을 옆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그 대적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게 하는데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대. 넓은 곳. 지금 여러분들 막 좁은 곳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계십니까?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삭이 우물만 파면 뺏겼어요. 예. 자꾸 뺏기다가 뭐 애색, 신나 다 뺏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팠더니 또 우물이 나왔어요. 이름이 뭡니까? 르호봇.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예. 더 이상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곳. 파도 파도 끝없이 물이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마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온 아비멜렉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와서 화친을 요구하고 함께 잘 지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교회가 아무 힘 없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것 같이 보이던 것은 그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다투고 있는 것 때문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까닭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과 희망을 두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더 많아지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단체로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고난입니까? 왜 우리처럼 고난이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오게 만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됩니까? 이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귀중한 말인데 우리는 뭐 도움을 구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도움을 구해야 할 일이 꼭 생기고 마느냐는 것이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된 사상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후에는 사고하는 즐거움이 목적이 되며 급기야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성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알겠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학도 신학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이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는 점점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명성이 더욱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아래로 미끄러지고 떨어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계속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얘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있고 우리는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더더 충성스러워지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해지고 예배보다도 예배당이 더 중요해지고 예? 예배 드리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 드리는 내가 더 중요해서 예. 점점 우리의 신앙은 아래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겪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피할 일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이고 미끄러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위로 기어오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귀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마이크로폰을 틀어놓고 말이죠.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이 고난의 시, 고난의 간증,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얘기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깨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도전을 받았습니까?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 시편 18편 또한 이 사무엘하 22편 또한 우리들의 신앙, 잠자는 신앙, 안일해진 신앙,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다 읽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또 반 절반 이하를 읽겠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구원이 가지는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크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우리가 찬양할 텐데 자 일어나서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사건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기뻐하셨고 바울도 기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기뻐하시고 넘어져도 또 이렇게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지듯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들을 기뻐하고 땅의 것들을 좋아하고 땅의 것들의 목숨을 매는 땅의 것들의 목을 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는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가운데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구하는 것들이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바람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임하신 것이고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 그 기쁨에 겨워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스바냐가 기쁨을 겨워 어쩌지 못했듯 하박국 선지자가 오지 않아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노래했듯이 주님 그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면제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더 큰 기쁨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땅의 것들을 이제는 그만 구하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휴 기간 동안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사람, 어디를 가나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 어디를 가나 기쁨에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기쁨을 한없이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쁨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분노케 하는 우리의 심령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낸 그 믿음의 길 함께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령의 사람들 위해, 믿음의 지체들 위해, 거룩한 공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